우리가 욥기를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제 살펴봤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무려 31장을 살펴봤습니다. 그 31장 가운데 4장에서부터 31장까지 욥과 그다음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한 욥의 세 친구가 세 차례에 걸쳐서 논쟁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29장에서 31장에는 욥이 아무리 이 친구들하고 이야기해도 끝이 안 나겠구나. 그래서 사람에게 뭐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총정리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정말 사람들을 섬기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 내 모습이 보니까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옛날에 내가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런 사람들이 나를 조롱을 하고, 그들의 아들, 딸들이 와서 나를 조롱하고, 정말 내가 죽을 지경에 이제 빠졌다. 이제 그 얘기를 다 끝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어떻게 아주 맹세하고 거의 저주하다시피 자기 자신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죽는다 해도 저는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정말 투명한 그런 양심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악한 일들, 내 머릿속에서 상상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런 일들 실행하지 않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하고, 어떻게 거의 자포자기 하다시피 얘기하면서 한 번만 제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옳다 그러다 한마디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을 마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바른 양심을 가지고,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회개보고 할때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투명한 양심으로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과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맞아, 내가 그렇게 한거 내가 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투명한 양심을 유지하고 사는 그것이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2장 이제 1절에 가서 보니까 욥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다 이제 했단 말이에요. 32장 1절에 욥이 자신의 눈에 의로웠으므로 이에 이세 사람이 그에게 응답하기를 그치니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욥이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뭐이세 친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거의 저주하듯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그러죠. 담대하게 뭐라 그래요? 나는 투명한 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욥한테 막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는 못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가 투명한 양심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 일이 안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냐? 하나님이 얘기하셔야 되는데, 자, 하늘에서 아무 소리도 없고 불도 안 떨어지고 비도 안 오고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뭘 의미하냐? 세 친구가 일단 틀렸다는 거, 그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욥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 일일이 다 대답한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33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어찌하여 그대가 그분과 다투느냐? 그분께서는 자신의 일들 중에 어떤 것도 해명하지 않는다. 이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는 일들,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하면 좋겠냐 안 좋겠냐 이런 거 물으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명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는 일이 다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이상한 것 같은 하나님이 그대로 일을 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해요. 그다 잠잠한 거예요. 하늘도 잠잠하고 욥도 잠잠하고 세 친구도 잠잠하고 다 잠잠한 거예요. 이런데 갑자기 누가 하나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엘리후입니다. 엘리후. 2절에 그때 람의 친족 중에서 부스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의 진노가 타올랐는데 욥을 향하여 그의 진노가 타오른 것은 그가 하나님보다 도리어 자기를 의롭다 하였기 때문이요. 또 그의 세 친구를 향하여 그의 진노가 타오른 것은 그들이 대답을 찾지도 못한 채 욥을 정죄하였기 때문이다. 자, 드디어 이제 침묵을 깨고, 이건 욥의 친구가 아닙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어떤 젊은 사람이 그 논쟁하는 것을 계속해서 듣다가 드디어 이제 나타나서 한마디 말을 하는데, 말이 길어요. 얼마나 기냐? 자그만치 여섯 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 여섯 장에 걸쳐서. 어디부터 시작하냐? 32장부터 37장까지. 이거 다 이야기한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곧바로 하나님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세 친구는 아무 얘기 못 하는 거고, 욥도 아무 얘기 못 하는 거고, 지금 엘리후가 나타나서 여섯 장 얘기한 다음에, 뭐, 누가 이렇게 하려고 하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갖고 결론을 내리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거 가서 이렇게 가서 보시면,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 비슷한 그런 대목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엘리후는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맨 끝에 가서 하나님이 누구를 야단을 치세요? 욥의 세 친구들, 너희가 잘못했다고 분명하게 하고, 욥이 대신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럼 내가 받아주겠다고 해서, 욥의 세 친구는 위선자요, 종교적인 것 같은 인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는데, 엘리후가 자그마치 여섯 장을 이야기했는데도 하나님이 엘리후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대목이 있지만 의도가 틀려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을 하는데 의도가 틀리다. 자, 욥의 세 친구는 초지일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욥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렇죠? 너는 죄를 많이 져서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거다. 근데 여기 엘리후도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죄인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너의 관점이 조금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너의 관점이 조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욥의 세 친구는 욥이 왜 고통을 당하냐?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초지일관 죄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서 아무 고통을 안 당하고, 너는 많은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다. 근데 지금 엘리후가 나타나서 고통에는 그런 것 말고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고통에 다른 의미가 있다. 33장 이제 18절, 24절 이제 오늘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꼭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드디어 엘리후가 이야기해요. 욥의 세 친구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엘리후가 등장을 하더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초점이 뭐냐? 꼭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고통이 임하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36장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거기에 가서는 사람이 인간답게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한다라고 고통의 참된 의미를 엘리후가 드디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대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3장 6절 한번 가서 보시죠.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가? 33장 6절 가서 보니까 보라 내가 그대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노니 이렇게 지금 욥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내려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가 그렇게 원하는 거, 그걸 내가 한번 이야기해주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하는 말의 거의 대부분이 맞는 말이라는 거.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거의 엘리후가 하는 말은 거의 맞는 말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틀린 게 있을 수 있지만 전체 문맥이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그런 맥락에서 욥을 어느 면에서 도와주고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다. 예수님. 욥이 뭘 원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인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엘리후가 그런 비슷한 일을 하는 그러한 존재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32장과 33장을 이제 강의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오늘 제목이 조금 길어요. 고통을 통해 구덩이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시는 은혜의 하나님. 고통을 통해 구덩이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제가 잡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가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면서 참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이 있구나. 그게 욥기 33장입니다. 욥기 33장. 야, 이게 지금부터 4천 년 전에도 하나님이 이런 걸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구나. 멋있는 연설이 이제 나옵니다. 이 엘리후의 연설이 에게서 그거 중심으로 해서 32장에 엘리후가 등장하는 그 이유 이런 거 설명을 해드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게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걸 오늘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후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32장 그 내용이에요. 어떻게 등장을 하냐? 오랫동안 참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세 사람이 자그만치 4장에서 31장까지 그러니까 28장을 이야기하는 동안 조용히 입 다물고 조용히 있다가 침묵이 진행이 되니까 그때 이제 말을 터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아주 예의 바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가서 보니까 이제 엘리후는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므로 욥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세 사람의 입에서 응답이 없음을 보고 그때 그의 진노가 타올랐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나이가 뭐 욥이 뭐 60세, 70세 되고 이랬으면 아마 막 40살이나 아마 이렇게 된것 같아요.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일단은 그 좋은 모습이에요.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가서 보니까 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니 당신들이 할 말을 찾았을 때 내가 당신들의 변론에 귀를 기울였노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맨 마지막에 기회가 주어지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요약 정리하려고 그래서 여태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주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드디어 욥이 말을 다 했습니다. 세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하늘에서도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등장해도 될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엘리후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가 등장해서 말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먼저 화를 내기 위해서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화를 내기 위해서. 가서 보니까 2절에 엘리후의 진노가 타올랐는데, 먼저 욥을 향해 그의 진노가 타오른 것은 그가 하나님보다 오히려 자기가 의롭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친구를 향해 그의 진노가 타오른 것은 그들이 대답을 찾지도 못한 채 욥을 똑같은 얘기야. 뭐 열심히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다 얘기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아주 훌륭한 그러한 그 종교인으로 보였는데 여기 엘리후도 뭐라 그래요? 보니까 아무 답도 찾지 못하고 쓸데없는 걸로 계속 욥을 공격했다 너희가 이렇게 되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말을 열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후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멋있는 말을 합니다. 8절에서 10절에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니 위대한 자들이라고 늘 지혜롭지 아니하며 나이 든 자들이라고 판단의 공의를 깨닫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래서 6절, 7절에 이제 이 엘리후가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내 여태까지 왜 참았냐? 나이가 적어서 참았다. 나이가 적어서 참았어요. 나는 젊고 당신들은 매우 늙었으므로 내가 감히 여기 끼어들기가 두려워서 내 의견을 감히 얘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날수가 말할 것이요, 많은 열수가 지혜를 가르칠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도 좀 들고 세상도 좀 살고 연륜이 있고 이렇게 해야 뭔가 지혜로운 말을 하지. 젊은 사람 그런 거 얘기할 수 없다.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가 내가 나서서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준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 그다음에 무언가 올바르게 카운셀링도 하고 이렇게 되려면 꼭 나이가 많이 들어야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일단 영이 있어야 돼. 사람, 영 없는 사람 없으니까 일단 전하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은 된 거예요. 영. 근데 두 번째, 지혜롭게 돼서 명철하게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 늙은 거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감. 영감은 영자에다가 감동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inspir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in 들어간다는 거예요. spirit이 그 t만 빼면 spir 이렇게 되죠. 거기에 ration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 쏙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어떠한 것을 판단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조언을 줄수 있는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지도하게 되면 그럼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들 이런 거 보면서 옳고 그르고 한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서서 너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 그래서 영이 뭐하고 교통하게 돼 있냐면 하나님의 영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게 돼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이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면 영감이 들어와서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영감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 딱한 번, 신약 성경에 딱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영감이라고 하는 말은 딱두 번밖에 안 나와요. 자, 영감이 무언가를 디모데후서 3장을 가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구약 성경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믿고 그것대로 따르게 되면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 결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모든 성경 기록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모든 성경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돼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영감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영을 지혜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일이 뭐를 통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욥 당시에 엘리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지혜를 추구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하나님을 구하려고 하게 될때 하나님의 영께서 그의 영과 교통을 하며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나이가 어리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 인생 경험을 했던 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것 같은 조언을 줄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엘리후가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엘리후가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라. 3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33장 1절 가서 보세요. 욥이여 원하건대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라. 31절에 귀를 기울이라. 33절에 귀를 기울이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말이 내 어떤 인생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교통해 주신 그거를 내가 지금 전달하려고 하니까 잘 들으라고 욥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사람이 나서게 된 거는 지금까지 이세 사람하고 욥이 이렇게 논쟁하는 거, 3차례 논쟁하는 걸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조금 서로가 다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후가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다가 이제는 내가 모든 거다 들었으니까 공정하게 말을 할수 있는 이와 같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20절에는 엄청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후가 얼마나 오랜 동안 참았든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게요. 그들이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서서 더 이상 답변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기다리다가 이르되 나도 내 몫의 말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하였나니 내게는 말할 내용이 가득하며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강권하는 도다. 도저히 이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됐냐? 보라, 내 배는 구멍 없는 포도즙 통 같으며 새 부대 같이 막 터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나 참아갖고, 그렇죠? 이거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까지 다 들었는데, 그런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교감을 해주셔서 이 말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하지 못하고 참다 보니까 여러분이 포도주 이렇게 포도즙을 해서 넣어놓으면 나중에 발효가 되고 이런 게막 터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옛날에 포도즙은 어디다 담았냐 하면 가죽부대에 담아서 짐승을 죽인 다음에 발목 네개딱 치고 그래서 딱 묶어갖고 거기다가 포도즙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걸 쥐고 다니고 그런 거예요. 거기 뜨뜻한데 두고 이러면 어떻게 나중에 이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러다가 참지 못하면 어떻게 이게 터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엘리오가 내가 지금 그 지경이 됐다. 도저히 이제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거 좀 증언을 하려고 할때 이런 상태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냥 부대가 터지려고 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과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33장으로 들어가서 엘리후의 명연설이 나옵니다. 명연설. 그러니까 앞으로 설교를 좀 하길 원한다, 아니면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하면 여기 있는 논리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남한테 말을 할때 이러한 논리를 따라서 이야기를 기승전결 이렇게 쫙 풀어나가면 그러면 연설이 어떤 건가 하는 거를 그걸 여러분이 실제 이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3장은 욥기에 여러 가지 논쟁이 나오고 나오는데 연설로는 가장 멋있는 연설이 여기 33장에 나오는 거예요. 33장. 자, 이 안에 왜 선한 자에게 고통이 임하는가? 그렇죠? 왜 선한 자에게 고통이 임하는가? 하나님이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는가? 어떻게 건져주는가? 그걸 우리가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가? 지금부터 4천년 전에 구덩이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욥과 엘리후의 이와 같은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걸 이걸 건져내는가? 이걸 이 안에 지금 기록을 해놨어요. 아주 명연설입니다. 자, 세 친구는 계속 주장한 게 뭐냐? 욥은 지금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죄를 짓지 않고 저 뒤에 어디 몰래 들어가서 하여튼 간에 악한 죄를 많이 졌다. 그렇죠? 우리를 봐라. 죄 하나도 안 지니까 애들도 잘 되고 뭐다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신학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세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 일이 다잘 되는 거지. 저렇게 욥처럼 어려움 당하는 거 저거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감이 지금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심정에서 욥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자들에게 때때로 고통이 임한단 말이에요. 고통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너무 번영된 그런 삶을 살다가 잘못해갖고 어떻게 해요? 타락해서 미끄러져가지고 저 구덩이 속으로 빠질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안전장치다. 안전장치. 그 안전장치, 그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안 빠진다는 거예요. 18절하고 24절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욥기에서 처음으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드디어 제시가 되는 겁니다. 자, 먼저 1절에서 7절에는 엘리후가 자기 말을 풀어나가기 전에 욥에게 안심을 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는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 가서 보니까 내 마음의 올바름 속에서 내 말들이 나오며 내 입술은 지식을 분명하게 말할 거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감이 내게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대리자로 내가 이야기하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하면 6절에 예,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은 아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대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하긴 하는데 내가 뭐 특별 어떤 계시를 받고 뭐 영감을 뭐 그런 사람은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깨달은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 역시 진흙에서 빚어진 사람이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지금부터 한다 해도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계룡산에 가서 뭐 이렇게 듣고 뭐 이렇게 온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평범하게 사는 어머니 태 속에서 그냥 태서 그렇게 죄 많은 이런 세상 속에서 사는 평범한 사람인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하나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 이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7절에 엘리우가 지금부터 내가 좀 쓴소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해도 결코 당신을 두렵게 이렇게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다. 보라, 나의 두려움이 그대를 무섭게 하지 아니하겠고 나의 손도 그대를 무겁게 누르지 아니하. 지금부터 좀 듣기 싫은 이야기도 있고 뭐도 있을 테지만 하여튼 이야기하는데 그 목적이 여기 있는 당신의 그 세 친구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세 친구는 어떻게 하든지 욥을 정죄해서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고 나는 실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실상을 그렇죠?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혹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목적이 당신을 두렵게 만들거나 아니면 당신을 무섭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안심을 하고 그리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하고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이가 젊은데도 지혜롭고 지금식으로 에티켓도 있고 그렇죠? 예. 그 위에 있는 사람 존중할 줄도 알고 아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말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연설의 핵심이라니까요. 첫 번째 상대를 잘 보고 상대가 마음을 열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모든 작업을 지금 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말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시작해요? 욥이 한 말을 가지고 이제부터 반박을 하는 거예요. 욥이 했던 말. 자, 그래서 욥이 했던 말 가운데 이제 9절에 가서 보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들어보니까 나는 범법이 없이 깨끗하며 무죄하고 내 안에 불법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어요? 나는 정말 죄가 하나도 없다. 어떤 의미의 죄가 없다고 얘기했냐? 어떤 의미에? 저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렇죠? 예, 이러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고 하는 무슨 간음죄를 졌다든가 뭐 강간죄를 졌다든가 아니면 무슨 살인죄를 졌다든가 크게 사기를 쳐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돈을 안 줬다든가 그렇죠? 젊은 여인을 생각하고 음욕을 품었다든가 이런 종류의 죄는 내가 짓지 않았다. 그건 욥이 분명히 이야기했고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종류의 죄는 내가 짓지 않았지만 욥이 나는 그렇다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엘리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건 옳지 않은 거다라고 지적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욥기 9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욥이 뭐라고 이야기했나. 욥기 9장 20절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하면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완전하다 하면 그 말이 또한 내가 비뚤어진 것을 입증하리라. 이게 욥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죠. 다만 내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한 건 어떤 문맥에서 그랬어요? 저 세 친구들이 그래서 내가 이런 사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한 그 사악한 죄는 머릿속에서 내가 생각한 적도 없고 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죄가 없다고 이야기한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완전히 100% 깨끗한 그런 의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어쨌든 엘리우가 판단해 봤을 때 자기 느낌에는 욥이 그렇게 말한 것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나오느냐 10절에 보라 그분께서 나를 대적할 기회들을 찾으시며 나를 자신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내 모든 행로를 주목하신다 했다. 이 뒷부분은 맞는 말이에요. 욥이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나를 묶어두신다고 욥이 그렇게 원망을 한 거, 그거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엘리후가 바르게 판단한 거예요. 욥기 13장 24절, 27절, 16장 9절, 19장 7절, 11절. 우리 예를 들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9장 7절 보겠습니다. 19장 7절 가서 보니까, 보라 내가 억울하여 부르짖으나 그분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가 크게 부르짖으나 심판이 없도다. 그분께서 내 길을 둘러막으사 내가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행로들의 어둠을 두시며 내게서 내 영광을 빼앗아 가시고 관을 내 머리에서 가져가시며,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거 들어보면 엘리후가 욥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 바르게 들은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12절에서 14절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그대가 옳지 못한 점이 이것이니 내가 이제 그대에게 하나하나 뭐가 옳지 못한가를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이야기하겠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셔요.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위대해도, 이 세상에 뭐 트럼프니 누가 아무리 권세를 많이 가져도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만도 못하다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교만하게 굴지 마라. 너세 친구들에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비교하면 내가 조금 깨끗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너 자신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된다는 거,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 13절에, 어쩌여 그대가 그분과 다투느냐, 왜 하나님하고 다투느냐. 지금 얘기하면 하나님과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욥이.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분께서는 자신의 일들 중에 어떤 것도 해명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억울합니다, 뭐합니다, 다 얘기를 해도 이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왜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런 말 해명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걸 다 끝이지. 왜 창조했냐, 어떻게 했냐, 뭘로 했냐, 뭐 이런 내용 여러분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그렇죠? 해명 안 하십니다, 해명.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뭘 해명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100%다 옳은데 뭘 해명할 게 있어요? 해명은 뭐 하는 게 부족한 사람이나 해명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해명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악한 일이 생겨서 제가 고통을 당해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옳고 제가 틀린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아요. 내게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옳고, 제가 틀린 거예요. 지금 이 엘리후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 따져갖고 이렇게 뭐 해명해달라,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참으로 두번 말씀하시되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두번 말씀하신 게 뭔가가 15절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욥에게 한번 말씀하시고 이미 두번 말씀하셨는데 욥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방법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15절에서 18절은 꿈과 환상입니다. 그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19절에서 22절은 고통이에요. 고통.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야기. 세 번째, 중보하는 사역자를 통해서 23절에서 33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는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신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부터 드디어 33장의 백미가 나오는 거예요. 왜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 고통이 닥치는가? 자, 하나님은 욥같이 선한 사람에게 분명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통을 줬습니다. 왜 그런 고통을 주느냐? 17절, 18절에 교만을 눌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이렇게 주면은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제대로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순응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주는데도 그게 딱 밀고 나가다가 어떻게 구덩이에 푹 빠진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구덩이가 많이 나와요. 구덩이. 구덩이가 14절에 33절에 네 번이 나옵니다. 구덩이가. 구덩이. 18절, 24절, 28절, 30절. 구덩이는 영어로 핏이에요. 핏. 이 핏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구덩이입니다. 요셉을 팔기 위해서 구덩이에 집어넣잖아요. 그게 핏이에요. 그런 의미의 구덩이가 있고, 성경에는 지옥을 이야기할 때를 그 구덩이라고 얘기해요. 지옥. 지옥 아니면 사망 아니면 무덤을 이야기할 때 그걸 구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14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가서 보시면 루시퍼가 타락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15절에 루시퍼가 교만하게 굴다가 어떻게 되냐? 14절에 가서 보니까 15절에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그 구덩이의 연면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지옥을 구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가서 보면 구덩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구덩이가 있고, 이런 의미의 구덩이, 지옥 아니면 사망, 무덤을 이야기할 때 그런 구덩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특별히 어떤 걸로 말씀하시냐. 어떨 땐 고통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돌이키는 사람은 구덩이로 빠지지 않는데, 그걸 듣고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 결국은 그 구덩이에 빠져서 육체적인 죽음도 당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지옥불 속에 떨어지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구덩이에 빠졌어도 또 다시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도 중재자가 나타나서 그를 구출해 준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 번, 두번 말씀하신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이삭이 살던 시대, 욥이 살던 시대에 성경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런 거 찾는 시대가 아니에요. AD 90년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계시를 찾으면 안 됩니다. 그 꿈과 계시를 다 계시라고 생각해서 받으면은 전 세계 70억이 매일같이 계시 받아야 돼.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의 계시는 AD 90년에 요한 계시록이 완성이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같은 계시가 없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욥기 7장에 가서 보면 이미 꿈과 환상들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도 욥기 4장에 가서 보면 꿈과 환상들을 체험했다고 이야기해요. 자, 왜 이런 일을 주시냐? 왜 이런 일을 주시냐? 16절 가서 보겠어요. 16절. 그분께서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그들을 위한 교훈을 봉하시기 위해서 꿈과 환상을 그 당시에 줬다는 거야. 귀를 열어서 들어라. 너 지금 이렇게 나가다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교훈을 봉했다는 거는 확실하게 그 교훈이 빠져나가지 못하던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욥에게도 이미 한 번, 두번 하나님이 욥의 모든 것이 잘 되고 욥이 번창한 그런 삶을 살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잘못 나가다가 이게 해서 교만에 빠지면 구덩이로 내려간다. 구덩이로 내려간다. 하나님이 한두 번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경고를 듣고, 그리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다고 돌아서야 되는데, 욥에게 그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고, 그 당시에 약한 의미의 꿈과 환상들을 통해서 경고가 주어졌어요. 그 경고는 뭐야? 구덩이로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욥이 그걸 미스했다는 거예요. 자, 미스해.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두 번째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고통으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고통으로. 여러분, 고통으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19절에서 22절에.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기뻐할 때는 하나님 얘기하는 게 속삭이는 말로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뭐가 일이 잘될 때는.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양심에는 들릴 수 있는 소리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경고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에게 고통이 올 때는 하나님의 경고구나 하고 빨리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 욥이 그렇게 선하게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꿈이나 뭘 통해서 이미 경고를 줬는데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지금 고통이 지금 오고 있다. 이 고통이 오는 거를 경고로 빨리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엘리후가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19절에서 20절.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는 자기 침상에서 아픔으로 징계를 받으며 심한 아픔으로 그의 많은 뼈가 징계를 받나니 이로써 그의 생명은 빵을, 그의 혼은 맛있는 음식을 몹시 싫어하며 그의 살은 소멸되어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던 그의 뼈들이 드러나서 그 참으로 그의 혼은 무덤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이르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누굴까요? 욥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욥이란 말이에요. 욥. 그렇죠? 저쪽에 있는 어떤 사람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넌지시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당신 욥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식욕을 잃고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묘사하는데 이게 지금 욥입니다. 그렇죠? 자, 고통의 원인이 뭐냐? 지금 엘리후가 얘기해 주는 것. 욥,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물론 마귀를 통해서 그 일을 했지만 그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이다. 뭐 하려고? 경고를 주려고. 너무 모든 게잘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산이 너무 막 불어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만을 통해서 구덩이에 빠진단 말입니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거다. 자, 그래서 고통의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때문에도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때문에도 고통이 온다. 예.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선한 사람에게, 정말 착하게, 예,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온다. 그때 그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경고하시는 거다, 경고. 경고.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고통은 뭐 때문에 생긴다고 본 거예요? 죄 때문에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장에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걸 보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탄의 메신저, 사자를 보내서 그냥 바울을 병들게 만든 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좀 고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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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탄의 사자가 와서 나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건 느끼기에도 이건 악한 영의 어떠한 침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렇죠? 하나님께 세번 간구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이걸 내가 허용을 했느냐? 이대로 두면 너무나 많은 계시를 봤어요.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이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이게 스스로 교만해져가고 어떻게 구덩이로 쑥 빠질까봐 너는 평생 이걸 달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평생 달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납니다. 하고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다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엘리후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모든 일이 잘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니까 구덩이에 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약한 경고를 이렇게 주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큰 경고로 고통을 이렇게 가져다 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끝난 다음에 23절에서 26절에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자, 그의 혼이 무덤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들이 가까이 이제 죽을 지경이 지금 된 겁니다. 욥처럼. 이렇게 됐는데, 만일 천명 가운데 하나 곧 해석하는 자요, 그와 함께하는 사자, 메신저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그의 곧바른 길, 그가 걸어가야 될 곧바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거를 보여줄진데, 그때 그분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며 이르시되, 그를 건져내어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나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생기가 넘치며 그가 자기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리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니 그분께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이요 그가 기뻐하며 그분의 얼굴을 뵈리니 그분께서 사람에게 자신의 의를 베푸시느니라. 귀중한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누가 있어야 되냐? 중재자가 있어야 돼. 지금 구덩이에 지금 막 빠지려고 그래. 이 구덩이에 빠지려고 그래. 이 구덩이에 빠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재자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 중재자를 그와 함께하는 메신저, 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사자, 중재자가 구덩이에 빠지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그 중재자가 세상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 천명 가운데 하나 정도 있다는 거예요. 천명 가운데 하나. 예, 천명 가운데 하나. 그 다음에 어때? 해석해. 말씀을 잘 해석하는 자여야 돼.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하는 그런 사람이라야 돼요. 이 상황을 잘 해석해 줘야 돼. 카운셀러가 이 상황이 이런 거라고 잘 해석해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며 그를 대적하고 비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하는 그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는 중재자가 있어서 그에게 올바른 길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그를 건져내서 구덩이로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귀중한 말씀이에요. 내가 대속물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대속자, 여기 있는 중재자가 누군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거든. 1차적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에 가서 보니까 마가복음 이 11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똑같은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자, 여러분, 대속물이 뭐냐?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 갖고 노예 시장에 팔려 나갔어요. 노예 시장에. 그럼 옆에 있는 친척이나 누가 이걸 구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팔려 나갔으니까 그냥 못 구하죠.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속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유괴했어요? 유괴하면 전화하죠. 전화해서 뭐 갖고 오라 그래요? 돈 갖고 오라 그러지. 그게 뭐예요? 대속물이에요, 그게. 이 사람 몸값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몸값.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몸값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걸 구해내려고 하면 희생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 예물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구해내면 하나님이 내가 이미 대속물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대속물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그렇게 당하고 할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대속의 그 희생 모든 이 필요한 것들을 다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가 대속물을 이미 다 받았다. 이 대속물을 받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 가서 보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생기가 넘치며 그가 자기의 젊은 시절로 돌아와. 여러분, 이 42장 다 끝나면서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재물이 두 배로 늘어나고 애들이 다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욥이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모습 보이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대속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으면 다시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 어린아이처럼 새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니 그분께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대속물을 취하신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어떻게 해요?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있을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완전한 대속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럼 그 일을 위해 뭐가 필요하냐? 27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사람들을 살피시거늘 만일 누가 이르되, 내가 죄를 짓고 옳은 것을 굽게 하였는데, 그것이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였나? 이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아내와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제가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그러면 그분께서 그의 혼을 건져내사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리니 그의 생명이 빛을 보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게 뭐야? 지옥 불속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거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 주신다. 점점 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중재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욥이 지금까지 계속 원했던 게 뭐예요? 욥기 9장 33절에 중재인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16장 19절에 하늘에 좀 증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 누구예요? 내 구속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욥이 그렇게 간절히 간구를 했는데 그렇게 원하던 그 구속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29절에 보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욥처럼 건강하고 예,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고통이 때때로 임하는 것은, 그왜 그런 거예요? 예, 그의 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시고, 살아있는 자의 빛으로 빛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드디어 욥기에 나오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선한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고통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 임해요?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는 교만한 삶으로 가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성경에 많은 사람이 다윗이 그랬잖아요. 모든 게다잘 되니까 어떻게 구덩이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구덩이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간음을 했잖아요. 살인을 했잖아요. 그 결과 엄청난 이런 피해를 이제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을 주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욥기에 나오는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의롭게 살겠다고 해도 고통이 때로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그 고통은 뭐라고요?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다. 안전장치. 이걸 통해서 영적인 구덩이, 육적인 구덩이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안전장치, 이것이 고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뭐 조그만 고통이 있었지만 더큰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이 올때 교만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로 고통이 내게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욥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에 대속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